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눌함을 주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제단을 향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그에게 이끌리며 그가 허락하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일곱 교회를 생각해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도 그와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조그만 마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과히 멀지 않은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왕국이 그곳에 있었고 그 왕국의 수도되는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가 그 당시에 중요하게 그 수도의 역할을 하셨던 것은 그 도시는 천연의 요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쪽, 북쪽, 그 남쪽 모두가 큰 절벽으로 되어 있고 서쪽만이 좀 완만한 경사가 있어가지고 서쪽으로만 그 성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절벽으로 된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그 성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요충지에 그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어느 나라에게도 질 수가 없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랑스러운 역사를 그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암벽 같고 거기에 도저히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단단한 돌이 아니고 그저 진흙이 굳게 그 묻혀진 그러한 정도로서 비가 오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 틈새가 생기고 하는 것을 그 성에 살았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것을 점령할 때 그 마침 그 사이로 보니까 그 벽에 균열이 생기고 그 절벽 사이로 사람들이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겨난 것을 적군들은 그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다른 부분으로는 이 성이 공격될 수가 없고 이 서쪽만 잘 지키면은 우리 성은 안전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북쪽을 그 용사들이 하나하나 기어서 올라가고 그들이 만일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도 하나 그들을 보았다면 그 위에서 돌 몇 개만 던졌으면 그들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지만 그 사대에 사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쪽으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었기에 그 안심한 틈을 타고 적군들이 그곳에 올라오고 그 성이 함락된 역사를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그 후에 다시금 또 한 3, 400년 후에 다시금 반복이 되고 그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어느 성도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안전한 요지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원수들이 생각지 아니한 그 틈을 타고 올라와서 그 성을 두 번 점령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랍 시대가 오고 그 점점 시대가 발달했을 때 더 이상 이러한 요충지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점점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한 예배소교회와 이 사대교회의 그 비슷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소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그들을 향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짓을 드러내고 너희 자신을 잘 지킨 것은 잘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첫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열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처음에 하던 일이 다 없어졌다. 주님께서 그 교회 전체를 두고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첫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이니 이제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4대 교회는 그 비슷한 말씀을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행위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라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너희가 대부분에 전체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내가 다시금 너에게 오면은 그때 너희가 심판받을 것을 알라고 주의하는 말씀을 이곳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사랑을 버렸던 교회, 그 교회가 점점 상태가 심해져 갈 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교회가 거의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른 교회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4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독특한 점을 또 생각한다면은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그 주위에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거짓 교훈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4대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한 말씀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같아져가지고 세상과 더 이상 구별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기에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생활하기에 그 교회가 거의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더 이상 그 생명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교회, 생명이 거의 끊어져가는 교회, 전혀 칭찬할 것이 남아있지 못한 그러한 교회를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는 아직 젊었고 우리는 왕성한 가운데 있고 4대 교회는 아마도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거기는 공부하지 말고 넘어가자.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곱 교회는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모형들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행여나 이러한 4대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신 그 처방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향한 죽어가는 신앙을 향한 그 처방에 대하여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 사대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가졌던 것처럼 너희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리하여 우리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었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 가장 으뜸되는 도시였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 도시 자체가 미미해진 것처럼 그 교회도 너희가 그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살았다 하는 소문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 그것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남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소문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 그린빌 안에 저희가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그러나 그 교회로서 소문 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실 때 제가 어떤 식품점에 갔을 때 제가 어떠한 식당에 갔을 때 그분들이 어느 분에게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해보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품점이나 그러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전혀 출석을 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또 그 식당을 운영하신 분은 지금까지도 전혀 저희 교회에 발을 한 번도 들여놓으신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와 전혀 같이 예배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있다 하는 소문은 들으셨기에 그래서 이 그린빌에 처음 사람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아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우리가 소문이 나 있는 것 그거 참 감사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숨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숨쉬는 교회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1절에 말씀할 때 4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을 주관하시며 보내시기도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곱 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일곱 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성령 그 한 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일곱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일곱 가지 그 독특하신 특성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곳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에 일곱 가지의 그 뛰어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미스터 스트라셉스키가 일곱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데 일곱 교회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여기 주님께서 일곱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일곱이라는 그 의미가 좀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성경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7일마다 일곱 번째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기에 우리가 또한 그 제7일곱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씩 일곱 번 그 안식연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일곱 가지 기적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잡고 계실 때 일곱 촛대를 잡고 계신다고 또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면은 그 임봉한 책이 있는데 일곱 개의 인을 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일곱 나팔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경 가운데 그 일곱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일곱이 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영을 이곳에서 말씀하는 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를 불러오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4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니가 그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씀하셨는가? 교회가 죽어갈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들에게 모자란 것 있다면은 성령의 역사이기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숨쉬는 교회,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에 그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느 때든지 때가 없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숨쉬는 교회.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숨은 기도를 항상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있다고 할 때 생명은 자라남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자라지 못한다면은 그 생명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생명일 것입니다. 살아남이 있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듣고 생각하며 그리하여 그 가운데 살아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남이 없고 그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5년, 10년, 15년이 지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주위의 사람들과 무엇을 나눌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살아남이 있는 교회, 남들을 위하여 섬길 줄도 알고 남을 생각할 줄도 알고 남과 사귐을 가질 줄도 알고 남을 위하여 염려할 줄도 아는 그러한 장성함이 있는 교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은 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저 병상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리하여 저 온 몸이 불수가 되어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 그리하여 남이 먹여줘야 되고 남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때야 간신히 움직이는 그것은 생명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가 있다면은 이 교회는 일하는 교회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함이 없이 남이 먹여줘야 억지로 먹여야 간신히 얻어먹을 수가 있고 남이 밀고 움직여야 간신히 움직일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운동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2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힘을 내가지고 그것을 운동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이제 다 마비되어가는 것을 새롭게 일깨우라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은 일함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삶이고 그것이 참다운 생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새 생산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산의 역사가 없다면은 자녀를 낳음이 없다면은 그 생명은 끝나고 이 인류의 역사는 그곳에서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그 생명을 이어받고 그리하여 그 생명이 계속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이러한 다시금 생산하는 이 역사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염려하며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대학 천에 있기에 이제 그 항상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올해는 누가 졸업하고 떠났다. 아 근데 내년은 참 염려스럽습니다. 누가 리스트가 한참 깁니다. 이제 졸업하실 분들이 많고 또 졸업하실 분들이 그 기도하는 분들이고 일하는 분들이고 그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이기에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산의 역사가 없다면 그래서 그러한 곳이 다시금 채워짐이 없다면 그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름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재충전의 역사, 재생산의 역사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4절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움직이기에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 사대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만 그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나머지는 그저 그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까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산이 있는 교회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곳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교회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교회를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과 그 특성을 다 없애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였던 인간도 죽게 되면은 그 육체가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도 그가 뛰어다니고 그 먹고 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도무지 흙과 차이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죽은 시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특성, 교회로서 부패하지 아니한 특성을 지켜나가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4대 교회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4대 교회는 너무 세상과 가까워져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세상인지 밖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들도 우리는 살았다고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아 그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러나 실상은 너는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활동인지 그것이 사회에서 즐기는 사교 모임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의 모습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죽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요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요즘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러한 글을 쓴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즘은 그 방 문화가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노래방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을 한참 얘기하는데 저는 노래방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 상당히 한국에 뭐 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뭐 무슨 방 한참 거기다 한 6~7가지 이러한 방 문화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방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저 그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교회가 제공해주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저 우리 노래방에 가서 하는 그러한 그 모임과 같은 그러한 모임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어서 그저 노래방에만 갇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그러한 방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은 요즘 교회가 그 문제가 무엇이냐? 무슨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당회가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것. 이거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때가 아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그러한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가 움직일 때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하고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결정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정치의 모습이고 그래야 교회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러한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세상의 또 그 오락이나 세상의 그 음악이나 세상에 즐기는 이러한 것들 젊은이들이 교회 왔을 때 따분한 그러한 옛날 몇백 년 된 노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즘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떠한 그 감각에 맞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그러한 음악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것에 통해서 그들과 그 교회가 접촉을 할 때 그래야 교회가 그 이 시대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참으로 지혜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가기를 좋아하는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그 열심히 뛰어다니는가, 왜 세상에서 그들이 그 열심히 뛰어다니는가, 그것을 교회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제공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기쁘게 같이 생활하고 그 교회가 커져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주장하는 글인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당신들과 같다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베드로 사도가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은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는 것은 당신들은 믿지를 못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무리로 걸으시며 5천명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며 죽은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가 무덤 가운데 내려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과 구속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본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당신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실들이 우리의 손이 있기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만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꾸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 같은 사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했으면 더 공부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 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신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비참함 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은 즐거운,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밖에는 교회에서 전할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과 그를 구세주로 삼으셨다는 그거 외에는 그 교회를 세우는 다른 길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보여주는 교회의 유형은 교회의 장로들이 기도하며 그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며 인도하는 그 장로들의 모임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회를 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인도해 주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며 그리하여 그곳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그곳에서 많은 활동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많은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우리가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행위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살았다고 인정하는 그 행위가 그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대교회가 전혀 일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세상이 자리 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남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숨쉬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생산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소문나는 것, 우리의 바람이고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이러한 좋은 소문은 내용이 뒷받침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저 이름은 가졌는데, 이름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니까 실상은 죽어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가장 비참한 자리일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거의 다 죽어 있어가지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은 몇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죽어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혹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일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숨쉬는 것 같고 몇 사람은 그 진리를 향하여 붙잡고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한 어느 부분은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그저 먼지 묻은 성경책을 먼지를 털고 그리하여 나와서 한 번 예배보고 그 다음에 선반에 성경책을 얌전하게 올려놓으면은 일주일 동안 먼지가 그 위에 쌓이고 그 스포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 damnation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글을 손가락을 쓸 수 있도록 먼지 쌓인 성경책을 다시금 털고 다음 주일에 다시금 교회에 찾아 나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혹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살아있다고 하는 교회로서 소문이 나 있다면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가진 자로서 소문이 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살아있다, 살아있는 기도의 움직임이 있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사대교회 이름은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죽었다, 기도가 죽었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혹시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 금요일 밤마다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금요일 밤 기도 모임에 우리 남성님들도 몇 분 오시고 여성님들도 몇 분 오시고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될 때 그 몇 분의 그 기도하시는 여성도님들께서 자신들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하여 그 기도 모임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도님들이 그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 그 소원 있고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남성도님들께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가정을 이끌 수가 없고 일할 수 없고 내가 살아서 행동할 수가 없다, 남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한 남성도님들의 기도 모임의 시간은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토요일 새벽에 또는 주중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남성도님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매달리는 그러한 날, 참으로 우리가 생명이 조금 있다면 그 생명이 건강해지는 그 날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또한 좋은 소문일 때 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의 식욕이 건강한 가운데 잘 먹을 때 그것이 건강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우리가 그곳에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섭취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은 여기에 그 입구에 그 성경 문답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 도움을 받으시라고, 반드시 그것만이 성경을 읽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이 있는 그러한 것을 그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생각하시도록 우리가 성경 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 없이도 그 성경 문답서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시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그 살이 쪄가는 것, 이것이 그 좋은 소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교회입니까? 일을 벌려놓기는 쉽습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목적을 삼고 일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완성하며 이루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행위의 온전함, 우리가 일을 시작하였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하며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다가 얼만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 나는 이것 접고 싶다, 그저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봉사를 하다가 그 봉사가 힘들고 지칠 때, 아, 나는 뒤로 물러나고 싶다, 뒤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볼 때 그 사람이 얼만큼 일할 때 잘했다, 와 굉장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하겠다고 하고는 하지 않은 일들을 보시며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계산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가?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우리의 충성은 어느 곳까지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는 정도가 이르기까지 죽을 정도로 어려울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맡기기 위하여 충성하는 그것이 그 살아있는 생명있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전에는 교회 생활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금요일 기도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계십니다. 이 그린빌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자꾸 찾아오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저 그 맨날 같이 와서 괴롭게 그저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든지 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디 뭐 그 나가실 때 들려서 이제 그 얼굴 이제 보시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자꾸 이제 귀찮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노력함이 없이 새 생명을 얻는 것,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화 옆에서 거기서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뭐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그 수고하고 노력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국화꽃 하나를 피우려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새의 울음과 무슨 이제 그 날씨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를 탄생한 그 심상에 가보았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수고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그 아버지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저 쉬우게 예수 믿어 한번 얘기했다가 안 믿으니까 아 너는 안 믿을 사람이구나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우리의 땀과 노력과 수고함이 없이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날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증거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 그가 비록 생명은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그의 피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으로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변하였다. 참으로 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그 말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그것이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4대 교회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교회가 그 가운데서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는 네 가지 이 관계 그 단계를 지나간다 이렇게 그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몇 사람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람들이 뜨겁게 모여서 일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교회당을 세우고 조직을 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섬김이 있고 서로 일하면서 커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또한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적인 상태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와서 예배를 보기는 하지만 기계적으로 와서 예배를 봅니다. 일을 하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일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함이나 성령을 따라서 기도함이나 성령을 따라서 땀을 흘림이나 성령과 함께 눈물을 흘림이나 이러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계적으로 신사적으로 이제 주일에 한번 책을 들고 와서 예배 보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서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기계적인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그 다음에는 기념비와 같은 그저 과거에 그러한 교회가 있었지, 옛날에는 한때 그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때가 있었지, 이러한 그 기념비와 같은 그러한 교회로 남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교회가 지나간다고 이야기한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 몇 사람이 뜨거운 열심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어떠한 운동으로서 점점 발전이 되다가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 와서 기계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어 없어지는, 이것이 교회에 자주 발생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실제로 지키며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살아있다는 소문을 유지하려면 깨어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깨어서 부지런히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도적같이 온다는 건 우리 걸 다 도적질해 가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뒷문으로 와셔서 우리 좋은 것은 다 뺏어가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는 것은 도적념이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이제 오늘 저녁 9시에 내가 도적질하러 갈 테니까 그때는 집 다 비우시오, 그렇게 하고 오는 도적놈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집을 비우는가 자세히 관찰하였다가 집에 사람이 없을 때쯤, 그때쯤 도적이 들어오고 그리하여 도적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등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것만이 살아있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함이 없이 이 교회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과거에 충분히 기도하였고 내가 과거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내가 과거에 충분히 하나님을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였고 내가 과거에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충분히 증거하였으니 나는 이제는 든든한 자리에 서 있다. 4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내 신앙의 위치는 이제 든든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칭찬받을 자리에 이미 서 있다고 우리가 자신하는 그 순간 원수들은 그 틈벽을 발견하고 우리를 정복할 수가 있다고, 4대 그 지방의 4대라고 하는 그 도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가지고 행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너져 내려가는 부분은 없는가, 행여나 원수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없는가, 행여나 우리가 잠자는 그때 원수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는 없는가,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도적과 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진 않겠는가, 주의하면서 깨어있어라. 그 길만이 그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4대 교회는 이 주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귀 기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멜리토라고 하는 그 4대의 감독이 그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요한 계시록에 대한 그 강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이 어떠한 것이 정경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김에 대하여 그가 가르치며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경건하며 그 지적인 하나님의 그 총으로서 일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한 그 역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가진 줄 압니다. 믿었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행여나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를 보았을 때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죽어있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에게 행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지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오는지 밤중에 오는지 닭 울 때에 오는지 새벽에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금 남아있는 그 생명을 몇 명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나 있다면 여기에서 다시금 살아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하나가 깨어서 우리의 맡은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길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대 교회와 같이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하나가 깨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죽어갈 때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며 내가 너희를 가서 심판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이 시간 들으며 저희가 잠자는 부분, 저희가 죽어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기에 주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깨어서 믿음의 장성한 데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